7월 26일 2020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고 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로 그리고 은혜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쭉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김종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가다듬게 하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향한 복된 예배의 시간을 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평생에 걸어갈 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낙오함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되어져 가게 하옵시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값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도중에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지며 그분이 반드시 해결해 주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받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정신적으로 낙망할 때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하루속히 아픈 곳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을 바이러스로부터 계속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섯 구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섯 분의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실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애녹같이 삼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 보내는 선교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또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밭 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밭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함께 하십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특별한 찬송입니다. 특별한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늘 그렇지만 멋진 그 아름다운 찬송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영애 권사님 그리고 임형빈 집사님 모자간에 오늘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저도 그렇게 철이 있는 편은 아닌데 이 명빈 집사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본인이 20, 30대인 줄 알고 너무 아름답고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너무 압박감 받지는 마시고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라고 교회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는데요. 이 두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140년 후인 BC 586년 혹은 어떤 교회사 책에는 587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대단히 강력한 제국일 뿐 아니고 아주 잔인한 통치 방식을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오래전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것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 철기 문명을 시작한 민족이 어디냐? 히타이트 민족이다, 혹은 히타이트 제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타이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고 히타이트 족속이 세운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에 대한 묘사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다 혹은 인구가 많다 혹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기타 등등의 뜻을 다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뜻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주변 민족 혹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통치할 때에 대단히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귀를 달군 철사로 끼워가지고 10명씩 이렇게 모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귀를 다 잘라서 그 귀를 12개씩 모아서 말려가지고 장식품으로 쓴다든지 집 앞에 걸어둔다든지 하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즐겨 사용했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이런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대단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수치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직업이 선지자였다 그 말이죠. 선지자는 어떤 직업입니까? 첫째로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선지자는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요. 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말 가운데는 특별히 예언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린다고 하니까 종교적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 참되고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 선지자는 시대와 그리고 동료들과 불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 연이어서 예레미야 38장 7절에 보면 왕궁 환관 구수인 에벳 멜렉의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또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지자는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9절에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경우의 차이는 있겠으나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의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피고 가르치되 어느 정도까지 간절하게 했는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요나는 기도하되 민족과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대와 불화하되 악한 것과 죄악의 사회와 불화했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생명에 그리고 진리에 그리고 가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이루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민족 이름으로서 국가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의 특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천지 만물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공상태에나 구름 저편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자연과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어두거나 심지어 교회에 가두어두거나 심지어 주일에만 가두어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두어둔다면 가두어 계시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진리로 가치로부터 스스로 가두어두는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로 오해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아수르의 학정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요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장함과 함께 또 무엇도 있었겠습니까? 기대감도 있었겠죠.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아수르를 단방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더니 이 완강하고 완악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릅쓰고 들 앉아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주겠다, 구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는 낭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실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오늘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자만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편견과 독점의식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 자기들의 이웃을, 형제들을 구하고 싶었지요.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종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 이 싫어하였다, 이 한 말만 있어도 되겠는데, 싫어하고 또 노했다. 이 말은 아주 극단적인 자기의 화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헬라어에도 그렇고 우리 그 영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비교급, 최상급 기억하십니까? 최상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고 또 놀랐다. 여러분, 그 신약성경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또 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그 말을 번역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뜨겁게 말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고대어에서는 내가 말하고 또 말한다, 말하고 말한다 이렇게 돼. 오늘 이 요나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싫어하고 또 노한다. 이게 친구 간에 써야 될 말이지, 이게 적어도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또 심지어 부부 간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친구 간에 쓰는 말이지, 동등한 자격,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쓰는 말이지, 하인이 주인에게 쓰거나 또 자녀가 부모에게 쓰거나 이럴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뭐 이성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가면 더 적나라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가면 알았습니다. 절 날 잡아 잡수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표현 자체가. 이 선에서 하나님 끝냅시다. 뭐 더 이상 내가 하나님하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 하나를 짓고 거기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동쪽 높은 곳에 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빨리 끝이 나야 이게 어떻게 저 이스라엘 저 유적지 여행도 한번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는 날로부터 제가 마음에 계획과 꿈을 꾸고 있는데, 이놈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갈 거 아닙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늘 밑에 가면 습도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지만 햇볕이 얼마나 뜨겁고, 그래서 그 햇볕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굴을 내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낮에 얼마나 보호가 되고 시원하겠습니까? 아, 좀 이따가 동편에서 바람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능굴이 말라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요나는 뭐 죽다 살다 죽다 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병주고 약주고 약주고 병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얼마나 있다고요? 얼마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걸 맞추시면은 1986년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 여러분 한 문제를 맞추시는 게 됩니다. 아, 87년도네요. 87년 1월 달에 제가 시험을 쳤으니까. 1987년 1월 달에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쳤는데 성경시험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얼마나 되냐. 제가 얼마나 몇 명이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맞췄겠습니까? 뭐 맞췄으면 그런 이런 이야기 하지도 않죠. 저는 대충 생각해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뭐 한 많으면은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안 되겠나. 1만 명이 너무 많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시험 마치고 나서 성경을 급하게 열어보니까 12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실이가 이거. 당시 인구가 얼만데 한 성에 인구가 12만이 된다는 거냐.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수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과장으로 봅니다. 당시의 인구가 세계 인구가 대충 한 4,500만에서 5,000만 정도 된다. 그렇게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성에 12만 명이 산다. 이게 과연 맞냐 할 뭐 그렇게 하는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다 혹 좋은 거 마땅히 해야 될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꼭 이렇게 쓸데없는 걸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더냐. 그리고 너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나는 당황했지요.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요나가 정작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이지요. 모르긴 해도 지난 20, 3, 4년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고신교단의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안 봐도 뻔할 뻔짜입니다. 신사참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1938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결의한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한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분들 중심으로 그 주류교단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게 된 것이 고신교단인데 이 고신교단의 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책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이시지요. 이분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본래 목회하시던 여수의 애양원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는 한센시병,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고 그랬죠. 그분들이 집단 수용되어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노회가 열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노회장으로 무투표로 추대를 했습니다. 한사코 만류 사양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만류를 그 사양하고 그러나 억지로 밀려 가지고 노회장을 수락하시면서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이 지금도 그 노회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에 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는 밥 먹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교회 지키느라고 성도들을 지키느라고 수고하신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더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신사참배에 찬성하거나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 인격 앞에 머리를 수그릴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의 정신입니다. 내가 신사참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다가 아니고요. 나를 옳은 것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다른 분들도 같이 옳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혹은 또 다양한 이유로 신사참배에 찬성한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거부의 본래적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정통 장로계 신학 원리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이 원제교리입니다. 사실 원제교리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한 사람의 범죄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대로 유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는 특별히 시편 51편에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아담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만 오면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 교회,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그치게 된다면 칼빈이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제 교리에 있어서 반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부 5장에 보면 원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칼빈이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원죄는 하나님의 인애를 칭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원죄를 왜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를 사랑으로 구출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원죄 교리를 죄의 교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하냐? 진리의 은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라는 것이지. 교회는 죄를 왜 이야기하냐?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길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분량으로 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선교의 아주 중요한 장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단순한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에도 핵심이 뭐냐,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고 존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긍휼,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고 또 요나서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나타내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좀 특이하고 흥미롭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요나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는 갑자기 탁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요 뒤에 요나서 5장 6장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여기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귀하게 그리고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해놓고 요나서 5장 6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기록하라. 요나서 5장 6장은 너희들이 기록해야 된다, 교회가 기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아끼는 분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하는 곳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신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이가 각종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되 어느 정도로 아끼시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십니다. 그런 분이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노래 제목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 노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이 너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일치되어 있어서 제가 이 노래는 잘 모르겠고 이 노래의 제목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서 참되고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내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하던 감정의 소모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지. 요나가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형제들을 사랑하느냐? 너희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모든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가? 라고 묻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또 그 생명으로 진리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또 때로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성령의 우리를 향한 푸시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힘내어서 든든하게 그리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장을 통합 찬송가는 40장입니다. 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
사업 감사합니다. 예배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지만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운명을 감상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합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제목으로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오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감사하오고 작지만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사업터를 주셔서 사업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십일조를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과 소식이 자자한 이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은총으로 지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을 수고할 때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올 때에 그 전통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건강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와 사업터 위에, 함께 선교의 현장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센터와 선교교회와 선교지역의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명생 권사님이 잘 도착하셨고 또 오셔서 14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무사하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관습이 그렇다 보니까 박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모자가 안에 놀랍고 획기적인 찬양을 하신 우리 임 권사님과 우리 임견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이 뭐 빛이나 이런 곳에 또 놀러 가셨다가 본인 스스로 조금 조심스럽다 이래서 또 크런틴 하시는 그런 또 분들도 계셔서 조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공중 복원에 대한 또 그런 특별한 예민함을 보여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매일 묵상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봉옥 집사님이 또 생각지 못하게 폐렴 증세를 보이셔서 크리스티나 케어에 응급실 입원에 하셨는데 지금 뭐 심각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들어가신 길에 뭐 간 검사, 신장 검사가 다 해서 검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아직 결과가 다 안 나와서 입원에 계시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나아지셨고 또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퇴원할 때까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직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연초에 발표해드린 재직회 명단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혹간 여러분들이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참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특별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참관하실 수는 있으나 또 질문하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안건을 내시거나 결의하거나 그렇게